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의 초점이 되는 말씀은 21절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다 같이,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의 열림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자녀를 대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가족관계의 성장이라든지 축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의 그 경이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구성 자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맺은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또 형제 자매와의 동기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사실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 경이로움이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서 조직으로서 어떤 그런 그 특징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경이로움은 어떤 시스템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은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업이나 뭐 사업체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가정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담백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 부부가의 관계, 형제 자매간의 관계 이런 기본적 관계의 뼈대만 딱 존재해요. 다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있긴 하지만 좀 사실 이 세 가지의 뼈대가 되는 관계가 그게 완전히 가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서로에게 막 해를 끼치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이나 또는 다른 공동체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룹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깨집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만약에 다른 사회단체 속에서 일어났다면 수십 번, 수백 번 깨졌을 거예요. 다 수긍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은 그래서 그것을 유지, 근데 그 가정은 그것을 유지해요. 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제해 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반전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뭐 이혼율이 높다 어쩌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생명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좀 고무적인 통계는 이혼율이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런 우리 가정의 이제 구도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양육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이 막대하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인정하시겠죠. 치명적입니다. 부모가 양육자였을 때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존 브래드쇼라는 유명한 그 교육가이고 상담가인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브래드쇼 패밀리 그 프로그램 TV 쇼였는데 그 이제 이렇게 드라마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나와서 출연도 하고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브래드쇼의 그 가정 이야기 이런 거였는데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1장 첫 단락을 이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유치해질 수 있었는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 나이 마흔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에 떨 정도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가족들을 내버려 둔 채 차를 끌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방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순간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왔다.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 일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요. 가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획했고 그리고 급기야 갈 수 있었던 그 가족 휴가를 떠났던 그 휴양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빠가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그 가족의 그 기다려왔던 그 휴가, 정말 너무나 기대했던 그 휴가를 다 깨트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모텔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 자기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대요. 그것은 자기 어렸을 때, 11살 때의 일이었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가족끼리 우리 이브 파티를 우리 성대하게 하자, 올해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애를 써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아빠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나 돼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술이 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기 때문에 그 기다려왔던 그 마지막 그래도 늦게라도 가질 수 있었던 그 파티의 기대가 다 깨져버리고 파티는 무슨 파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 때문에 좀 그런 식이었대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완전히 집안 행사를 다 망쳐버린 거죠, 아버지가. 근데 이 브래드쇼는 자기가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굿보이는 아빠한테 화를 낼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분노를 잘 억누르고 살아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 나는 이만하면 잘 자랐지. 이만하면 괜찮은 어른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휴양지에서 큰 변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나서 갑자기 좀 멍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없었나 이런 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잘 취하신 편이었습니다. 한번 드시면 또 많이 드셨고요. 이제 고아로 자라셨기 때문에 뭐 학생 시절에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시작한 술이 이제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는 폭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드시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랑 많이 싸우시게 되죠. 그때마다 저희들은 참 많이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내가 뭐 나서서 저분들을 뭐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뭐 그 생각도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그냥 그분들 일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두 분 사랑하면서 그리고 지내면 된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우리 형제들을 또 많이 남매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주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에 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신 것과 그 술로 빚어진 그런 많은 해프닝들이 이 책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어떤 것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은 공포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혐오로 남아있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취기에 공격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참 그때 마음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아팠습니다. 너무 좀 끔찍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하신 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라니. 아 이건 참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저의 이 솔직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감정은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생각난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술을 배웠는데 이 아버지의 피가 흘렀나 봐요. 술을 마시면은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하는 그런 이제 중독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술에 대한 애착이 참 아버지를 카피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프닝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리가 컴컴한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좀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그분께 1박 2일 다녀오면서 이제 그분께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책도 또 이만큼 싸주셨는데 그 책 여러 권 중에 이제 이 책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저녁 비행기였는데 이제 캄캄하니까 근데 막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참 소리 없는 눈물이 아주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불쌍하시고 또 그것도 또 어머니도 불쌍하시고 또 공포에 떨고 또 그거 싫어하지만 또 그걸 감추고 살았던 우리 남매들도 저를 포함해서 불쌍하고 또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이 또 되풀이 되어서 아내와 아들에게 또 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 막 죄책감,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술을 다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모이시기만 하면 그냥 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을 자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른들은 만나면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마시다 보면 저렇게 취하는 거 그리고 뭐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거 뭐 그러다가 무서우면 좀 도망가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술 문화가 아주 참 우리 집안에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란 제가 이게 그것에 정말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정말 멈춰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랐다라는 그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정말 뭐 공부도 웬만큼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아들로서 또 뭐 조카로서 집안에서 참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저였는데 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은 내가 그렇게 없었을까? 정말 생각하니까 막 세월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만 지적을 하고 그런 마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과연 지금은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가 또 미래 청년들인 경우에는 내가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정말 있는 힘껏 그냥 없는 것까지 짜내서 좋은 걸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길러내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체 그리고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존재로 잘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말 한마디로 딱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노하게 하지 말라, 격분하게 하지 말라 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하고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뭐 노엽게 한다, 격분하게 한다는 것은 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막 어떤 그런 막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고 또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자기의 인격과 성향, 그리고 또 습관, 취미,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애착하는 것, 예를 들면 술 같은 것입니다. 뭐 노름이면 노름, 뭐 취미 생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이 그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는 애착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관계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볼비라는 사람은 네 가지로 이제 이 유형을 애착 관계 유형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안정형이에요. 시큐어한 아주 좋은 애착 관계죠. 두 번째는 불안형이에요. 양가형이라고 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 싫고 무서워요. 뭐 이런 거. 그죠? 아이들에게 그런 양가 감정이 들어오죠.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것이 불안의 기폭제가 됩니다. 또는 회피형이 있어요. 아, 가급적이면 말 안 섞고, 가급적이면 눈 안 마주치고, 그리고 나는 따로 지내는 게 편하다라는 회피형이 있어요. 혼동형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아주 지금 뭐 불안, 양가형이기도 하고 회피형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형이라는 그 이제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면 아주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안정형, 우리가 좋은 관계, 안정형 애착 관계, 이것을 이렇게 가졌다고 한다면, 미국의 그 가족 통계를 보면은 안정형 애착 관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지금. 1번 10%에서 30%, 2번 30%에서 50%, 3번 50%에서 70%, 4번 70%에서 90%. 정답은 항상 3번. 65%.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통계가 저는 그냥 이 제가 본 통계입니다. 제가 뭐 꼭 뭐 믿고 싶지 않으시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좋은 애착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끼친 영향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즉 우리 성경적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비추어 보면 그러면 성경의 중심 가르침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충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좋은 이제 양육을 위한 제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왕도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제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권위적인 그리고 엄격한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잘 길러낸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에 많이 우리가 동의했고 그걸 받아들였었죠. 거기다 좀 더 나가서 스파르타식으로 좀 가혹하게라도 또 체벌을 가해서라도 아이들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스파르타식은 조국의 아들은 만들 수 있어도 나의 아들은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자녀가 자라다 보면은 그 엄격함과 권위적인 것 그리고 스파르타식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자기에게 다 수긍이 되겠습니까? 아이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수긍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좀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방어 기제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노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부감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싫다라는 혐오감으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대들고 싶은 마음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노여움을 느끼는 자녀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를 길러주시는 아빠,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 이건 틀리다라는 걸 또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 포기. 어쩔 수 없다.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이 있겠습니까? 그 감각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절망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아이, 뭐, 엄마, 아빠한테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노여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노여움 속에서도 가장 좀 크다라는 그 노여움이 무엇이냐 하면 브래드쇼가 또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받아서, 무시당해서 이게 상처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아이들도 견디질 못해요. 근데 무시당하는 게 그럼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 절대로 무시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챙겨주는데요. 내가 얼마나 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눈물로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점검해야 할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 기준에서 사랑하고 누구 기준으로 챙겨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죠. 야, 건강하려면 이렇게 좋은 거 먹어야 돼. 이제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수영을 갔는데 이제 오후 쉬는 시간에 이제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일이 나왔는데 포도가 있었어요. 포도가 있었는데 젊은 엄마였어요. 지금은 이제 떠났는데 그 엄마가 이제 한 대여섯 살 된 아들에게 이제 포도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야, 아이, 싫다 그래요. 아, 먹으라고. 싫다. 아니, 엄마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아니, 이게 건강에 좋다고, 몸에 좋다니까? 왜 안 먹어? 막 그렇게 실경을 하는데 아빠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얘가 포도를 안 먹어서, 몸에 좋은 이 포도를 안 먹어서.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몸에 좋은 포도를 왜 안 먹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아이를 포도를 먹이려고 막 이제 거의 강압적인 수준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 수양회장의 그 이제 강당에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이런 아이로 막 뛰어다니고 도망다니는데 또 포도를 들고 먹이겠다고 엄마 아빠가 뒤쫓아다니는데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뭐지? 아니 완전히 그놈의 포도가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 걔가 포도를 안 먹는 이유가 포도에 알러지가 있는지 있어서 안 먹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먹는다라고 할 때 당연히 내버려 두시겠죠. 사과를 그토록 먹이고 싶어하는, 사과는 아침에 골드니까. 왜 먹이고 싶어 해서 애들 사과를 먹였는데 애가 시름시름 아프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아플까? 자기는 주는 게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얘는 사과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죄책감, 후회, 미안함, 컸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터득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좋은 옷 깨끗하게 입어야지. 아이 옷도 챙겨줘. 너 정말 어디서 사랑받으려면 이런 습관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다고 또 얘기해줘. 어른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정말 잘 사랑받는 길이야. 사랑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아직 폭이 좁고 아직 수준이 깨우쳐지지 않은 아이에게는 일방적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 기준으로 아니면은 내가 제 기준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챙겨줘야 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챙겨주는 것입니까? 1번을 잘 지키셔야 돼요. 1번. 첫 번째로 오는 순서.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할 때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몇 가지 말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그 신경 위에 올라선다 그러죠.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재잘거릴 때 또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이유와 배경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가면서 충분히 들어주면 아이들은 엄마가 내 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잠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엄마가 나를 존중해주네 라는 그런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낌을 갖는 그런 좋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경청하는 것 힘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 정말 내 말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한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해주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눈까지도 빼어서 줄 수 있는 아이인데 왜 나는 그 아이가 재잘거리고 요구하고 그런 거 들어주기가 그토록 힘들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그것을 들어줄 여유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지내는 것이 왜 싫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너무 꽉 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스케줄과 또는 의무적으로 쫓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이고 또 신체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를 존중해 주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자꾸 시계를 본다라든지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본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한다라든지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막 이렇게 끊는다라든지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자꾸 바꾼다라든지 그러면 우리 똑같이 당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이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말에 경청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도 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케어라고 그냥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돌봄이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해요. 계획도 열심히 짜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이런 일들을 잘 벌리고 다 또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감당해내요. 그런데 자기를 돌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상담가라든지 뭐 저것도 목사도 포함되고요. 여러 그런 직업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셀프케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류죠. 2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양육자들. 자기 케어, 셀프 케어 되게 필요합니다.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돌봄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말인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쉬지도 않고 그냥 불철주야. 24시간 7일 저렇게 뛰어도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사랑의 승부를 걸고 있는가에 대한 사랑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으뜸가는 계명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죠.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 뭐 반박을 하고 뭐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 뭐 자기 사랑은 성경적인가 해서 막 책도 이렇게 써내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으뜸가는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누구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사랑한다 해도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사랑이라는 그 느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사랑은 해야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적인 로맨틱한 그런 느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은 이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거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젊은 엄마의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미국 중년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픽업하려면 그까지 그냥 자기 일을 다 바쁘게 해놓고 그리고 아이들 그냥 헉헉거리면서 가서 아이들 픽업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차에 탁 타자마자 엄마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오늘 저녁에 가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뭐 이거 해주면 안 돼요. 하고 그 두 아이가 완전히 스테레오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를 잘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아는데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는 즉시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이제 뭐 가방 정리 같은 것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일러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준 거 내가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엄마도 지금 너무 일을 바쁘게 하다가 왔고 지금 와서는 또 너희들 또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너희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할 일들이 아주 많잖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15분만 쉴게.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뭐 그러시라고 그러겠죠. 왜 쉬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본인은 그 확보된 시간, 동의받은 그 시간을 10분 활용해서 뭐 심호흡을 하든지 간단히 요가를 하든지 뭐 아니면 차 한 잔을 하든지 하면서 자기를 릴렉스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 사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호흡법 요새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호흡, 큰 호흡을 몇 번만 해도 자기가 싹 가라앉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릴렉스 시키고,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추스르는 일, 이거, 아이가 철이 들어서, 엄마, 바쁘시고 힘들 텐데, 15분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단 말이죠. 자기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기가 지혜를 구하고 자기가 잘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추스려야 되는 자기 돌봄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자기가 인격적이고 존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뭐 정말 어려운 말로 뭐, 아, 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아, 나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나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와, 내가 우대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못할 일도 전혀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와 건강하지 않은 애착관계가 이렇게 지속되는 바람에 굉장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제가 앞서서 우리 아버지의 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거랑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 나는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사과했던 존재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만으로 32살 되는데요. 20대 중반에 제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술 문화 속에서 자라서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생각을 가진 나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그래서 너에게도 참 이런 술을 권유한다라든지 아빠랑 마시는 술은 괜찮아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어디서 듣고서 성경에 나온 말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할 땐 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요? 대물림 끊어야죠. 내가 이거 안 하면 계속 지속될 우리 아들도 또 똑같이 그럴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빠가 몰랐으니까 지금 너무 미안하다. 아빠 완전히 술과 이제 멀리하겠다. 완전히.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같이 와인도 같이 하고 이랬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니 아빠가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뭐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우나 너의 그 생각도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하는 것 하나로서, 뭐 딱 한 가지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미 경이로운 그 부모 자식 지간이라는 그 관계가 엄청나게 풍성한 더 큰 경이로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압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부모 또는 조부모 계신 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자녀의 양육의 중심 방향으로 딱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면이니까요.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나의 자녀를 다시 만날 또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정말 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자녀 양육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길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길러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미혼이라면 우리가 또 모든 자녀들을 자기 가정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룹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2세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2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잘 회복해서 우리가 다음 2세들 정말 건전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복된 그런 2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